로마서 20번 메시지 영광의 후사들 3. 영화롭게 하심을 위한 형상을 본받는 후사들 마다들의 많은 형제들 앞에 두 메시지에서 우리는 아들의 명분의 축복들을 보았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후사들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 형상을 본받는 것을 볼 것입니다. 후사들은 누구의 형상을 본받습니까? 후사들이 본받는 것은 하나님의 맏아들인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그의 모든 형제들, 곧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에게 본가 신뢰와 모형과 원형이 되며 그들은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본받음은 장래에 올 영화롭게 하심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생명의 성장 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 없이 영화롭게 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본받음 없이 영화롭게 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실망할 것입니다. 장래에 올 영화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화롭게 하심은 우리의 생명이 성장하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또다시 카네이션 씨의 신뢰를 듭니다. 그 씨가 땅에 뿌려져 싹이 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카네이션이 자라는 것이 생명의 성장, 곧 변화의 단계입니다. 결국 그 카네이션은 성장하여 꽃피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것이 변형이요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카네이션의 꽃피는 단계가 영화롭게 하심의 단계입니다. 만일 카네이션이 싹트는 단계에서 생명의 성장 없이 꽃피고 영화롭게 되기를 기대한다면 꽃피는 시간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생명이 성장하지 않고 꽃피는 시간, 즉 영화롭게 되는 시간만 기다린다면 당신은 꿈꾸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는 정확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나는 외부적인 세계 정세를 잘 알고 있는 몇 명의 기독교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많은 기독교인들이 휴거와 주님의 재림에 관한 표징에 관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성장 없이 들림받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꿈꾸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휴거란 실제로 우리의 변형이요 영화롭게 됨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카네이션 싹이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서 꽃필 수 없습니다. 어떤 카네이션 싹이 하룻밤 사이에 싹의 단계에서 꽃피는 단계로 성장하는 꿈을 꾸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은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며 실제 생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특별한 성장은 절대적으로 생명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법칙에 의하면 카네이션은 점차적으로 자라서 성숙된 단계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때 오직 그때라야 꽃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점차적으로 자라서 완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꽃피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변형되고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형을 포함하는 영화롭게 하심은 우리가 성숙한 후에라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또한 대학교를 졸업하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대학 1학년 학생이 하룻밤 사이에 그의 교육을 다 마치고 다음 날 아침에 졸업할 것을 꿈꾼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것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에 있어서 그는 4년의 공부를 마칠 때까지 졸업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모든 학과 과정을 다 끝내고 모든 시험에 합격한 후에 졸업생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졸업은 결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꿈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중으로 들림받기를 기대했지만 결국 모두 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1세기 반 동안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상한 예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 예언의 교사들이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날짜까지 감히 정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예언들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몇 년 안 되어 10대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진리를 알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 없는 학생이었지만 영적 책들을 사기를 힘썼습니다. 예언에 관해 가르치고 글을 쓰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예언들을 발표했지만 그 대부분이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실현된 예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명한 성경교사인 펜토는 여명이라는 논문을 출판했습니다. 1930년대 중엽에 그는 네로 황제와 이탈리아의 독재 정치가인 무솔리니의 사진이 포함된 한 논문을 출간했습니다. 펜토는 이 사진들을 보라. 그들은 서로 얼마나 닮았는가. 무솔리니는 적그리스도임에 틀림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논문을 알고 나서 나는 교회 집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펜톤 씨는 무솔리니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한 논문을 출간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은 분명 곧 오실 것이고 우리는 들림받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영 안에서 한 가지 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휴거란 성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휴거는 수확에 비유되었고 그 수확은 곡식이 성숙해서 익은 후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곡식이 아직 익지 않고 연약하며 푸른데 어떻게 수확이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오늘날 주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곡식을 보십시오. 익었습니까? 여러분은 현재의 곡식의 성장 단계를 볼 때 수확이 임박했음을 믿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들판을 보십시오. 제대로 성장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2세기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파송된 결과 이 땅 도처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 성장은 거의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성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장은 거의 없으며 성숙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수확을 얻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담대히 말하거니와 수확은 곡식이 익을 때 비로소 올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거의 40년 전에 했습니다. 그러나 휴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무솔리니는 죽었고 매장되었고 적그리스도를 본 기독교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예측을 가지고 예언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다가 모두 수치를 당했습니다. 변형을 포함하는 영화롭게 하심은 우리의 생명이 자라 성숙하는 데 달려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자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롭게 됨은 성숙의 결과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숙에 들어갈 때 그 성숙은 영화롭게 됨을 가져올 것입니다. 영화롭게 됨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 성장한 결과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곡식인 우리는 결실의 때까지 곧 우리의 변형과 영화롭게 됨의 시간까지 익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 두 메시지에서 다루었던 구절들을 포함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몇 구절을 더 읽고 설명할 필요를 느낍니다. 17절의 말씀을 먼저 보기로 합시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이들은 법적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 상속자가 되려면 아이들은 아들들로 자라야 하며 아들들은 후사들로 자라야 합니다. 성장이 이러한 단계에 도달할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이 구절에 대해 생각해 보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그 구절에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종류의 생명이든 참다운 성장은 고난과 역경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어떤 생명도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17절에서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봅니다. 우리가 고난을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광의 정도는 그만큼 더 클 것임을 나는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7절에 언급한 고난은 외적인 영화롭게 하심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고난은 생명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더 많이 자라고 더 빨리 성숙됩니다. 만일 들판에 있는 곡식이 말할 수 있다면 그 곡식은 흙, 물, 거름, 공기, 햇빛에 의해 자랄 뿐 아니라 고난에 의해 자란다고 말할 것입니다. 햇빛까지도 고난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강한 열이 그 곡식을 태워 익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면 주님께 주여 나는 어떤 고난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나의 성장을 도와주니까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생명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러 번 결혼의 예를 들어왔습니다. 청년 형제인 당신은 틀림없이 당신의 상황에 꼭 맞는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기대와는 정반대인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의 결혼은 당신을 산산히 부수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주여 그렇게 좋은 아내를 주신 데 대해 당신께 감사합니다. 내 아내는 나를 산산히 부수지 않고 나의 잘하는 것을 돕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내의 입에서 안 돼요 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남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내들이 예 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말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아내들이 안 돼요 라고 말하는데 익숙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 돼요 라는 말들은 우리 남편 되는 사람에게 많은 성장을 줍니다. 청년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여러분은 귀여운 아내가 당신에게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화를 내거나 성질을 내지 말고 주여 이 모든 안 돼요에 대해 당신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러한 고난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돕습니다. 바울이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이 고난의 방면을 앞 메시지에서 다루었습니다. 아다들의 형상을 본받음. 8장 26절과 27절은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그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그 영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그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그 영의 채울하심과 도우심과 간구하심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목적은 28절부터 30절에서 발견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며 28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 구절과 앞구절을 잇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29절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로 천당에 가게 하거나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주기 위해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 운명은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정해진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그런 운명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미리 정한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은 원형이고 우리는 대량 생산품입니다. 그리스도는 본이요, 모형이요, 견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분의 맏아들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 그의 맏아들 안에 넣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그 모형을 본받을 것입니다. 자매들은 과자를 만들 때 가루 반죽을 틀 속에 넣습니다. 그 가루 반죽이 틀 속에 넣어질 때 그들의 모형과 형상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 가루 반죽은 그 모형, 모양이 변하지 않는 과자로 되기 위해 구워져야 합니다. 만일 그 가루 반죽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자매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나는 견디지 못하겠어요. 제발 손 좀 놓으세요. 그러나 그 자매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손을 놓으면 너는 어떻게 이 모형의 모양대로 되겠니? 가루반주가 너는 그 틀의 모양이 된 다음에 오븐 속에 넣어져야 한다. 너는 압력의 고난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뿐 아니라 부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너는 압력과 뜨거운 열을 체험한 후 영원히 그 모형, 모양이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원형이요, 견본이요, 모형이며 우리는 가루반죽 덩어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모형 안에 넣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주물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운명지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때 그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독생자였을 때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많은 형제들이 될 많은 아들들을 얻기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독생자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됩니다. 그분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많은 아들들이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아들들로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몸은 그의 많은 형제들로 세워집니다. 많은 아들들이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나라를 가질 수 없고 많은 형제들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결코 몸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몸의 생활이고 교회 안에 있는 몸의 생활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타나시는 그분의 주권이 행사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30절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혼 안에서 미리 운명지어졌으며 시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고난을 체험하도록 우리의 환경과 사정과 상황을 배열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의 타고난 관념에 따라 온 땅은 고난들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사람들이 역경을 당합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타고난 관념입니다. 우리는 그런 관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어린아이 아닌 장성한 아들들로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분이 귀여워하고 사랑하는 것만을 좋아하는 어린아이로 머무는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완전한 아들들이 되게 하고 법적인 후사들이 되게 하기 위해 완전히 성숙되게 하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로 이 우주 가운데에서 그분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이 땅에서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완전한 아들의 명분으로 인도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이 내적 영양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이 내적 영양분은 외적 환경과 조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느낌을 볼 때 대부분의 외적 환경은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 환경이 우리에게 고난이 됩니다. 내 말은 외적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좋지만 당신의 느낌에는 좋지 않게 보일지 모릅니다. 때때로 부모는 자녀들의 느낌에 적극적인 일이 아닌 것을 그 자녀들에게 합니다. 그때 자녀들은 소리 지르고 울며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는 자녀들의 눈물에 속지 않습니다. 젊은 어머니들 중에는 아이들의 울음에 속아서 귀여운 아이들의 울음에 태도를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울음으로 부모를 속이는 것은 자녀들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울음에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환경, 곧 너에게 최선의 환경을 주고 있음을 알고 있다. 너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너를 위해 얼마나 좋은가를 알고 있다. 하나님도 이와 똑같이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배열 아래 있습니다. 그분은 그 무엇도 잘못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느낌에는 좋지 않을지 모르지만 훌륭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주의하지 말고 하나님의 배열을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이 20세기에 태어난 것이 당신이 정한 것이었습니까? 당신이 어떤 가족에서 출생하여 어떤 부모를 갖고 어떤 형제 자매들을 가질 것인가를 계획한 사람이 당신이었습니까? 당신의 얼굴 모양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당신이었습니까? 당신은 이런 일들을 전혀 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출생지를 정하고 당신의 얼굴 모습을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미리 운명지으셨으며 우리로 알맞은 시간에 알맞은 장소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좋은가를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주관 아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우리의 느낌에는 우리의 환경이 고난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생명의 성장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알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체험할 때 그것들을 부인하고 사탄아, 너는 거짓말쟁이다. 이것은 나에게 고통이나 고난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안배이다. 이것은 나를 완전한 아들의 명분으로 자라게 하기 위한 축복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장 요소들을 제공하는 합당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갑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 때 그것이 성장을 위해 우리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영의 내적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해는 하지만 여전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탄식하기 시작하고 당신이 탄식하는 동안 그 영은 당신과 함께 탄식합니다. 나는 젊어서 이 부분의 말씀을 대했을 때 나는 그 영의 탄식 소리를 결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 그분이 나를 위해 탄식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나는 로마서의 이 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영도 또한 그렇게 함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 라고 외칠 때 그 영도 또한 외치십니다. 당신의 영이 당신 안에서 증거할 때 그 영도 또한 증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탄식할 때 그 영도 탄식합니다. 우리는 왜 탄식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령이 당신에게 할 말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모르고 있으면 성령도 이와 같이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며 그 영도 또한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영은 당신과 같은 모양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이 탄식하고 그분도 탄식합니다. 당신은 거의 목적 없이 탄식하지만 그 영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과 함께 탄식합니다. 당신은 이 목적을 말할 수 없으나 그 영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그것을 말한다 해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영은 할 말을 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갖추고 본받게 하려고 당신과 함께 탄식합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역경을 당할 때 나는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니까? 라고 말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하거나 이런 질문을 여러 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구원받은 당신까지도 벌써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왜 당신에게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탄식하는 그 영이 그런 일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목적을 모르지만 그분은 알고 하나님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형이요. 그 영은 당신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로 인해 당신이 이 모형과 맏아들의 형상 안에서 모양을 갖추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탄식할 뿐 아니라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사역에서 이것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몹시 사랑한 어떤 형제의 경우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형제의 성격은 아주 이상해서 아무도 그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형제를 위해 주여 여기에 가능성 많은 한 소중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는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주여 그 형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이상한 성격을 참을 수 없습니다. 주여 당신이 이것을 돌보시옵소서. 당신은 우리 형제의 상황을 아십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단지 주여 당신이 이 문제를 돌보시옵소서. 주여 당신은 우리 형제의 상황을 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형제는 병들게 되었고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형제는 즉시 아내에게 장로들에게 가서 자기를 방문하여 교통해 주기를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갔습니다. 그 형제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형제님들, 여러분은 나의 상황을 아십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성령처럼 우리는 깊은 속에서 왜 그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형제와 같은 모양으로 형제여, 왜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그 형제가 우리에게 그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오 주 예수여 왜 이런 일이 우리 형제에게 발생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깊은 속에서 그 이유를 알았지만 우리는 단지 주여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다 하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형제도 가장 좋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 말에 마음 상하지 않고 아멘 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 형제는 한 면으로 이해했으며 우리는 다른 면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주여 당신은 최선을 다하여 그 형제를 다루시고 그 형제를 굴복시키고 그 형제를 불태우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감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속에는 그러한 목적, 곧 그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분 자신에 따라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 형제의 어려움은 계속되었으며 그 질병은 그 후에도 오랫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는 몹시 괴로웠으므로 그 아내에게 우리를 또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가서 그 형제처럼 오 형제여 왜 이런 질병이 그렇게 오래 계속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속에서는 분명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가 우리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을 때 우리는 단지 오 주여 우리는 지금도 당신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후 얼마 지나서 그 형제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첫째로 그 형제는 어느 정도 그의 성격에서 벗어났고 그런 후에 질병에서 치료되었습니다. 결국 그 형제는 할렐루야 이제 나는 압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왜 그 형은 표현할 수 없는 말로 우리와 함께 탄식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닮고 본받게 하기 위해 탄식합니다. 생명의 성화에 대해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성화에 따르는 것은 형상을 본받음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적셔져야 될 뿐 아니라 모양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분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으로 적셔질지 모르지만 본받는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어떤 고난을 요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받음은 고난을 필요로 합니다. 성화에 있어서는 모형이 없이 성분상의 변화가 있지만 본받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모형이 있습니다. 이 모형을 따라 압박이 있고 모양을 만드는 것이 있고 물과 반죽하는 것이 있고 불에 태우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그 희고 고운 가루 반죽이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어떠한 고난인가 당신은 나를 다른 것들과 함께 섞고 누르고 힘주어 나를 태우기 위해 오븐 속에 넣습니까? 요리하는 전 과정이 고난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그 모형 안에서 모양을 갖출 수 없습니다.